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싶듯이 열대야가 싹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아주 상쾌한 벌써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몇십 년 후에 또 성벽까지 기적같이 재건한 뒤에 한 익명의 유대인 시인에 의해서 쓰여진 시로 추정됩니다. 요즘 주일 강단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이 쓰여진 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그 당시 아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이 풀려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폐화된 땅과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릴 때는 뭐 할렐루야가 절로 입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로 그냥 찬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하나씩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모여 사는 도시가 되게 하셨어요. 또 에스라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말씀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꼭 죽는 게 아니라 광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수 오아시스가 많았던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돌파구들을 계속 열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물이 지천일 때는 물 줘도 고마움을 모르지만 이 흉년에 오아시스 하나씩 터지는 것은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고대 문명사에서 제국이 멸망하고 새 제국이 들어섰다고 해서 전 제국이 잡아온 포로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망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끔 허락해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했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이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직접 손으로 다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난민들이 자기 나라 살기 좋으면 왜 난민이 되겠어? 자기 나라가 못 살겠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힘이 생기면 다시 이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절망감에 젖어서 이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사람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축복의 징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옆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가게에 손님이 와야 되고요. 사업을 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으로 구름대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고 모으시는 분이고 동시에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은 다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상처투성입니다. 그들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슬픔, 절망감, 옆에 잘 사는 민족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다 견뎌내면서 찢어지는 가난과 대적들의 견제와 싸워 이겨가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오기까지 이 백성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개인적인 상처와 갈등을 다 견디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속으로는 힘들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를 기록한 시인은 아마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의 찬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치는 할렐루야는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폼 잡고 음에 맞춰 부르는 그러한 아주 엘레강스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지치고 상처입은 심령들이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로 목을 축이고 일어나는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우는 백성들이 붙잡는 소망의 선포죠. 4절, 5절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현실이 각박해지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꾸 위축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작게 보게 돼.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도 힘들겠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힘들겠죠. 이번 일은 좀 힘들겠죠. 하나님도 수가 없으시죠. 자꾸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걱정하지 말. 그리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별들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 보면요.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공해가 워낙 심해서 별이 잘 안 보이죠. 이번에 제가 하와이 코나를 갔더니 안내주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별들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랐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백두산 두 배 높이의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분도 운전도 살벌하게 해가지고 그냥 안개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무슨 보이면 얼마나 보이겠냐 그랬는데 진짜 딱 갔는데 그냥 그 은가루 하늘에다 쫙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공해가 없었으니까 별들을 보라 그러니까 진짜 별들이 많았겠죠. 현실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절망하고 있을 때 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에게도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어. 교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은 이제 현실이 힘드니까 이스라엘밖에 생각이 안 나겠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별들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에게도 투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프니까 하나님도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백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수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은 바둑판을 봐도 바둑 1급이 볼 때 안 보이는 수가 프로 9단이 보면은 수십 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에 길이 없다고 해서 길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땅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란 기도의 자리란 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하나님한테 즉각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큰 판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 내가 처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복하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는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수가 많다. 나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 답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답이 될 것이다.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계속 선포해야만 됩니다. 8절, 9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구름과 하늘과 땅과 비와 산을 다스리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환경의 노예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환경에 압도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는 환경을 압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다 계획이 들어있어요.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은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찮은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 많으세요. 하늘 창고는 그렇게 무한합니다. 그 하늘 창고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조건은 딱 하나, 겸손한 엎드림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해요. 설마 그렇게 쉬울까? 그렇게 쉬워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자, 여기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stains라고 말합니다. sustains라는 말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준다, 버텨준다. 이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리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냥 딱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많았던 거예요. 주변 대적들이 다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러나 오뚜기처럼 기적같이 살아나고 또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그렇게 살아남는 동안에 그를 비웃던 악인들, 한때 그토록 강성했던 악인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져갔어요. 다 추락해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고 주변 강대국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 바벨론 다 사라졌는데 짓밟힌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십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것은 자기가 힘이 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이 세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과시가 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리하게 집을 사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무리하게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힘이 세다고 봐주기를 원하기 때문이. 그런데 속으로 보면은 다 빈강정이에요. 자기 과시가 심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도 힘이죠. 권력도 힘이죠. 지성도 힘이죠. 그 힘들을 그 쥐꼬리만한 힘을 믿고 자기 과시가 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 관심 밖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주하지 않아도 너는 그럼 네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도 없을 것이고 그냥 너는 네 힘으로 살아라. 가장 무서운 저주죠. 하나님에게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와 교제가 끊겨버려요. 사막에서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주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어떻게 특별한 기도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기도 모드에 걸려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이야. 내 힘으로는 오늘 이 하루를 버틸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저 사람 마음을 열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인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겸손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겸손을 저보고 또 다르게 표현하라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관심은 항상 자기가 아니에요.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론을 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24시간 기도 모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라고 불안한 표정으로 자꾸 이곳저곳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안 친한 거야. 여러분 정말 친한 사이끼리 정말 친한데 난 저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데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 얘기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친합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방에 첩첩산중같이 막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견제하고 공격하는 대적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이 뜨거웠던 열대야의 하루를 사는 것처럼 버틸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부르심과 붙드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방에 우리를 둘러싸고 압박하고 들어오는 무서운 시련들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영혼을 하나님 성령의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비웃던 적들이 다 물러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